고린도전서 57번 메시지 은사들을 다룸 1. 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한 직후에 은사들을 다룹니까? 외견상으로는 주님의 만찬과 은사들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이 먼저 주님의 만찬을 다루고 그 뒤에 은사들을 다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문제들 간의 관련 여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6장에서 다루어진 다섯 가지 문제들에 대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책의 이 부분이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과 관계된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이 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어진 첫 번째 문제는 머리 대심과 관계된 머리에 쓰는 문제입니다. 머리 대심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머리를 덮는 것이 머리 대심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은 그 몸과 관계됩니다. 그 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수단입니다. 몸이 없이 머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몸과 함께 거기에는 많은 다른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 육신의 몸이 어떠한 기능도 갖고 있지 않다면 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각 지체들의 은사로부터 나옵니다. 손가락과 손과 팔과 어깨는 모두 그들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것이 작거나 중요해 보이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인 한 지체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은사와 함께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의 은사의 기능의 총체는 몸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관련됩니다. 내 몸의 모든 부분과 모든 근육과 심지어 코와 귀들까지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몸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교회를 위하여 서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교회에 대한 책만 제외하고는 네 형제님의 모든 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어떤 선교사들은 우리의 사역이 뛰어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실행의 문제를 향유 속에 있는 죽은 파리와 같이 여겼습니다. 사탄은 몸을 미워하며 대적합니다. 만일 교회가 단지 교통을 위해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일 뿐이라면 사탄은 교회를 그처럼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몸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성도들의 기능만 있고 나머지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는 대적에 의해 반대를 당할지는 모르나 거룩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머리의 도구인 몸을 위해 서 있는 자들과 같은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을 갖고 있으며 모든 지체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 대심과 몸 다음에 바울은 영적 은사들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영적 은사들은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은 11장에 직접 연결됩니다. 몸을 분별한 다음 우리는 몸의 지체들의 모든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12장 4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영적 은사가 오직 아홉 가지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홉 가지 은사들을 일례로서 열거한 것입니다. 통제하는 원칙.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영적 은사들의 통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아홉 번째 문제, 즉 하나님의 행정과 역사에 관계된 영적 은사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 예수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생각은 2절에 있는 벙어리이며 말 없는 우상들이 자기들의 우상 숭배자들을 벙어리와 말 없는 자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경배자들을 그의 영 안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함은 영적 은사들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라 말하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두 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 예수를 말해내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말하는 이것은 모든 영적 은사들의 주된 기능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의 통제하는 원칙은 그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무언가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함은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실제와 요소와 본질과 중심과 주변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몸의 지체들의 은사에 대해 쓸 때 그는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은사들은 우상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고린도인들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열국, 즉 이방인들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죄들이나 정욕이나 또는 세상으로 끌려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끌려갔든지 간에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형용사 말 못하는은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말 못하며 말할 수 없는 자들 둘 다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 때 그들은 또한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을 잠잠히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특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한 지체임을 증명하려면 우리 또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경박스럽게 말하거나 한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말하며 심지어 주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함, 즉 말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자 주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또한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더 말을 할수록 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사실상 호흡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사용하여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안으로 호흡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분을 우리의 중심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함은 영적인 은사들의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3절에 따르면 우리의 말함은 주 예수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아나테마 예수입니다. 아나테마는 재앙 밖에 따로 떼어놓거나 재앙을 입어 저주받은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저주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라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합당한 영으로 주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성령 안에 참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금 3절에 있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주 예수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층 더 달콤합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달콤하거나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매일의 생활에서 당신은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더 자주 주 예수라고 부릅니까? 의심할 바 없이 3절에 있는 주 예수라는 표현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12장 3절에서 바울은 주님을 들을 수 있게 부르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번역은 부르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주 예수는 시인할 뿐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침체됨을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주 예수라고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고 높여집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과 기도로 말씀을 먹음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형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어 그분의 말씀을 누릴 수 있으며 기름 부음을 따라 그분의 영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데 대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다른 때에도 말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에 반대하여 반사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웨슬레 시대에는 말씀의 전파가 거룩한 장소에 국한되었었습니다. 누구도 세속적인 곳에서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여 반사적으로 행동했으며 밖에 나가 길거리에서 심지어 탄광에서 작업 후에 돌아오는 광부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에슬레의 전파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열광하여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또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낼 것이며 어떤 때에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외쳐낼 것입니다. 교회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는 도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집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 소극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12장 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주 예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격려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합당한 영으로 주 예수라고 말하는 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당신은 하늘에 속한 공기, 즉 성령을 호흡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잠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영적인 공기 안에서 호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기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당신은 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할 수 있는 많은 적재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배웁시다. 이러한 말함이 영적 은사에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들이 1970년 로스앤젤레스의 엘든홀에 있었을 때 그 집회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도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정해진 집회 시간보다 훨씬 전에 말하고 노래하고 외치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성도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기능과 은사를 상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과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는 집회의 타락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살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말함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에 의한 그 영의 나타나 같은 성령을 따라 은사를 나눠줌.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은사들의 나눠줌은 있으나 영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라는 말은 3절과 4절의 대비를 가리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함으로 사역할 때 우리 모두는 주 예수라 하여 주이신 예수를 높입니다. 그러나 영을 나타내기 위한 은사에 있어서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나눠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동일하지 않음, 다양성, 구별 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5절과 6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2장 4절에 있는 은사들은 외적인 은사들, 즉 봉사를 위한 능력 혹은 가능성입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기적들이며 어떤 것은 1장 7절에 언급된 초기 은사로부터 발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초기의 은사들과는 다릅니다. 직임의 나눠줌과 같은 주,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직임들의 나눠줌은 있으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직임들은 봉사입니다. 4절에 있는 은사들은 이러한 봉사들을 위하며 또 6절에 있는 역사들을 위합니다. 역사의 나눠줌은 있으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음. 6절은 역사들의 나눠줌은 있으나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역사들은 일들입니다. 5절에 있는 직임들과 봉사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합니다. 그 영에 의한 은사들, 즉 직임들과 봉사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그 역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3일 하나님은 이러한 세 가지 것들, 즉 은사들과 직임들과 역사들에 관련됩니다. 그 영에 의한 은사들은 주님을 위한 직임과 봉사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주님을 위한 직임들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일들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한 믿는 이들 안에서의 3일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3일성을 말합니다. 그는 4절에서 그 영을, 5절에서는 주님을, 6절에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은사들은 그 영에 의한 것이고 직임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역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사들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직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직임들로 표현된 헬라어는 단순히 봉사들을 의미합니다. 직임들은 집사들이나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집사들은 봉사자들이며 직임들은 그들의 봉사들입니다.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즉시 그 기능은 봉사가 됩니다. 봉사들은 주님께 속한 것이나 그 영은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은사가 발휘될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을 위한 봉사를 갖게 되며 곧 그 봉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역사를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직임들을 위하며 직임들은 역사들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집행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역사들을 수단으로 하여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거룩한 행정을 위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들과 이러한 일들은 봉사들과 직임들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이러한 모든 직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분에게 달린 것이며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이러한 봉사들을 획득하십니까? 그것은 그 영의 은사들로 말미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은사들의 사용은 우리의 동역에 의존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또는 주님을 위한 어떤 것도 발언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길을 갖지 못하십니다. 은사들의 사용은 직임들을 수행하며 직임들은 역사들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행을 위하며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약 안에는 오직 한 사역뿐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안에는 오직 한 사역뿐이라고 말할 때 이는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은 같은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12장 5절에 있는 사역들은 그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의 봉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다양한 지체들은 그들의 다른 사역, 곧 그들의 다른 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은사들은 그 영의 나타남입니다. 이는 그 영이 은사들을 받은 믿는 이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영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생명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이에게는 그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이란 우리의 분깃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것들의 일반적인 지식을 나누어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주로 계시를 통한 우리의 영에 속한 것이며 지식의 말씀은 주로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이해에 속한 것입니다.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한층 깊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함도 아니고 거룩한 은사도 아닌 이들 두 가지가 첫 번째 은사들로 또한 성령의 나타남이 최고봉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가지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직임들과 봉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별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위해 우리에게는 단지 가르침이 아닌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최초에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보았으며 그들이 그분에 관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영적인 것들에 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교사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 안에서 믿음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13장 2절과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또한 한 영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에게는 능력의 일들 역사함을 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닌 베드로가 도루가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과 같은 기적적인 능력의 일들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애언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리 말함과 예견함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애언함을 다만 주로 미래를 예언하는 의미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로 주님을 위하여 말하며 주님을 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때때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을 포함하며 위하여 말함과 말해내는 것과 미리 말하는 요소 등을 포함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들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방언들은 의미 없는 소리나 의미 아닌 합당한 언어나 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 속한 지방어입니다. 진실되고 합당한 방언 말함은 그 영의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이며 즉 그 영의 나타남의 각 방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방언 말함은 성령 침례 시초의 확증이지만 후에는 그것이 그 영의 은사가 되므로 시초의 확증으로 모든 믿는 이들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며 은사로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신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는 것은 그 영의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신약은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모든 믿는 이들이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들 통역함은 알 수 없는 방언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열거된 그 영의 나타남의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 의한 그 영의 나타남은 아홉 가지 항목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돕는 자들, 28절에 들어있는 그 영에 의한 다스림, 이상들을 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언급된 것 같은 그 영에 의해 꿈을 꾸는 것, 히브리서 2장 4절에 언급된 표적과 기사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애언된 다섯 가지 기적적인 행동들 가운데 세 가지 등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오직 그 영의 나타남에 아홉 가지만을 일례로 열거했습니다. 이들 아홉 가지 가운데 방언말함과 방언통역함이 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항목들처럼 교회 건축에 별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아홉 가지 중에 28절부터 30절까지에 열거되어 있는 예견으로서의 예언, 믿음, 병고치는 은사들, 능력행함,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은 기적적인 것들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냄과 영들 분별함과 돕는 것들과 다스림 등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것들처럼 안에서부터 나온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초기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생명의 성장에 의해 발전된 은사들입니다. 기적적인 은사들, 특히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방언을 많이 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발전된 은사들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생명이 성장하고 심지어는 장성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서신이 그들에게 쓰여진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때때로 오순절파 사람들은 우리 집회에 그 영의 은사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들, 가장 높은 은사들, 꼬리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한층 높은 머리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머리인 반면에 방언 말하는 것이나 방언들 통역하는 것은 꼬리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적어도 세 차례나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항목들 중 맨 밑바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그 영의 나타남에 아홉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영의 은사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표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직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직임들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